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괴롭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음이로라.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이들을 두 가지의 상이한 이들이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된다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니까 누구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그러면 그 달게 여기면 좋지만 그 달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달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그 부정한 모습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지적을 하니까 돌아오지는 않을 뿐더러 요한을 아주 엄청나게 아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거역했던 이세벨,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헤로디아도 그와 같은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잠언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지적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동기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정을 지적하였고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마음은 그의 의로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결정이 있어서 주위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 가운데 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각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옳고 귀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별력 없는 사람으로 전략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앉은 자를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헤롯이 기분이 우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거기 보면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인 표현인데요. 헤로디아에게서 이게 찬스다. 오늘은 내가 요한에 대해서 결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인 헤롯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 보면 또 그랬잖아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참 귀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마침 그 앞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에게는 나쁜 의미에서 마침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이 날을 헤롯의 생일로 잡고 있었는데 이 날에 초대된 사람들을 다른 곳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열한 사람들의 성격을 보아서 헤롯의 권세가 상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게 되는데 왕은 딸을 여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아라고 말한 것은 특히 결혼하기 전에 어린 그러한 딸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펴본다면 대개 딸의 나이가 14에서 15이나 17에서 20살 정도 요 정도 된 그러한 딸들을 여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특별히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헤로디아의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는 왕가의 여인들은 후궁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기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례였어요. 생일잔치에는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춤추는 자가 나와서 춤을 추곤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의 딸은 나와서 춤을 추었다. 그래서 그 춤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그 모습은 타락이 얼마나 그 왕가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자기의 딸이 춤을 추어서는 안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를 나름대로 현혹했다고 하는 것은 헤로디아의 음란과 부도덕한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와서 춤을 추는 딸도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주리라 라는 것은 그의 경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언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아니거든요. 분봉왕입니다. 한 지역을 띄워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 그런 것이 황제에게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시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만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곳이란 말, 그런 위치란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이성을 잃은 헤롯의 허세적이고 거짓된 모습은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의 음모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한대. 여러분 헤로디아의 음모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딸을 통한 헤로디아의 요청은 그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미 헤로디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딸을 통하여 요한에 대한 악의에 찬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것이 샬롬의와 헤로디아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 개인의 독자적인 음모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건 두 모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요한의 목은 소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의 요구처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성은 연회의 분위기가 헤롯의 성품에 따라 변할 수가 있음을 추측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의 요청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원한이 맺혀 있던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서 그 복수심에 찬 여인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제 왕이 근심하게 됐다. 이제 늦게나마 분위기를 아는 건데 그거 뭐 되겠어요?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여기서 특히 맹세라는 말은 복수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그가 행한 맹세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확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맹세가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체면 때문에 그 맹세를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언급된 바처럼 헤롯이 요한을 지금껏 계속해서 두드려왔기 때문에 헤롯의 딜레마는 더욱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체면 유지는 한 사람의 의로운 자를 보호해야 하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22절, 23절에 이미 묘사하고 있는 바 있듯이 헤롯이 치밀하지 못하여서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이 부족했고 그러한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마음이 여린 것으로 비춰져 있었고 물론 이 같은 기질은 그의 심성 가운데 그 심성 자체가 온유해서라기보다 그가 진리와 정의에 대해 용기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간교한 헤로디아의 올무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단순히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에 반하여 마가는 심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헤롯은 사람을 시켜서 그의 체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결정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맹세와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향한 체면보다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자로서의 의의를 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데 그렇지 못했어요.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서 범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왕궁들은 왕궁의 지하에 죄인들을 가두는 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경우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특별히 만들어진 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헤롯의 명령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연회장관은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그 옥은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그것을 그 머리에 주니라 어미에게 주니라 이랬는데 두 모자의 잔악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 것은 실제적으로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피가 흐르고 있는 선물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헤로디아에게 가져다주는 샬롬의 모습은 실로 잔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말이죠. 소반에 담겨있는 사람의 머리를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다고 한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6장 29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들은 수시로 요한과 연락이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당시 요한과 긴밀히 소식을 교환하고 있던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전해 듣고 성으로 찾아가 담대히 스승의 목 없는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의 죽음으로 헤롯은 자기와 요한과의 관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같은 헤롯의 만행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AD 30년에 보면 나바티나 족과의 그 전투에서 참패했을 때 그것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었다고 단정할 만큼 헤롯과 그 가족의 만행을 두고두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한편 마태는 본 사건을 기술하면서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마친 후 그 모든 일을 예수께 고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로써 결국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세례 요한이 생존 시 고백했듯이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오실 그분 곧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제자들의 선고 보고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의 예언과 나름대로 그 맡겨진 일의 완성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중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이동됨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 또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는 것은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언급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 6절로 13절까지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장소는 가보나움으로 추측할 수 있었고 특히 마가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특히 열두 제자에게만 사용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사도들의 특성을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어를 통해서 잘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들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건의 생동감을 보여주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그의 사역의 특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행한 일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음을 예수님의 행적과 6절로 13절까지의 파송 사건을 통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들 즉 제자들의 삶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이었죠. 진정한 제자들은 스승의 삶과 행동을 전수받음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다음의 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 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 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